예,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영향력 그리고 도덕적인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6장에서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의에 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두 종류가 있음을 우리가 5장과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도덕적인 의, moral righteousness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religious righteousness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을 빛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가는 동시에 공동체와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의로움을 실천해야 함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이라는 세 가지 제목이 왜 주님께서 왜 이 세 가지를 택하셨는가 하는 게 상당히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세 개만 택하셨는가. 리처드 포스터는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책에서 약 12가지의 디시플린을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를 딱 뽑으셨어요. Giving, Praying, Fasting 세 가지를 뽑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커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외적인 디시플린입니다. 외적인 의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것이니까 upward 또는 vertical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상향적인 의가 되고요. 금식은 이거는 내적인 것이죠. inward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적, 상향적, 내적인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구제는 이웃을 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경고하십니다. 동기를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는 은밀한 중요하라고 반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반대되는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혹은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제하려면 기도하려면 금식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If you pray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when you pray, when you give, when you fast when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해야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금식해야 한다. 아마 우리가 대부분 기도는 다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금식을 왜 뭐 금식 같은 얘기 하시는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금식은 먹지 않는 거를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그냥 금식이죠. 금식입니다. 먹는 걸 금한다. 그러나 뭐 fast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breakfast라는 말 아시죠? breakfast는 밤새도록 굶고 있다가 그걸 깨는 게 아침이죠.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거를 깨기 때문에 breakfast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언뜻은 안 찾아봤는데요. 금식의 의미는 일단 먹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 글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공부하면서 금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는 교회에서 금식하자 그러면 아주 뭐랄까요? 골치 아팠어요. 왜냐하면 한두 끼 굶으면 대단히 일을 못하겠어요.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금식하고 예 그래놓고 안 했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그게 틀린 건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밥은 고맙고 챙겨 먹었지만 할 수 없이 미안하니까 커피를 덜 마신다든가 다른 것들을 안 먹고 뭐 그렇게는 버텼는데 사실은 먹으면서도 많이 어폐가 있는 금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시플린으로 생각하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먹는 건 안 먹어도 딴 건 다 합니다. 드라마도 보고 싸움도 하고 뭐 하루 종일 전화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사실 지금 가장 좋은 금식은 스마트폰 덮어두는 것이고 왜냐하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계속 스마트폰 보고 네이버 뉴스 보고 있으면 음식의 의미가 완전 상실이 됩니다. 자, 여러분 희망이 생기죠? 아, 먹어도 되겠구나. 마음대로 하시고요. 금식한다고 계속 드시면 아마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전제로 하시고 그런데 이런 생활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지난주까지 5장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말씀이었죠, 5장에. 그런 이건 나타내라 그랬는데 또 여기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지금 모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5장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거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반드시 빛이 비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팔을 불고 뭐 조명을 비추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그것은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자연적인 열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추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카페테리아에서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나요? 자, 그것이 1초든 10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식사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거는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짧게 하셔도 좋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남들이 보면 좀 그러니까 그냥 트레이를 들고 가면서 눈 뜨고 합니다. 뭐 이런 분들. 뭐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티를 안 내려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뭐 또 길을 막고 서서 기도하는 건 더 문제죠. 사람 앞 길거리에 서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직원들과 학생들, 동료들과 같이 식당에 갔는데 혼자 5분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밥을 못 먹죠. 그래서 그럴 때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1초를 하더라도 눈만 감았다 떠더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기도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누가 갑자기 눈을 딱 감고 1초 기도하면 저기 크리스찬 하나 있구나. 나도. 이건 제가 실제로 식당 카페테리아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 과에 몇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앉으면 한 10명이 앉으면 짧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솔직히 다니는 친구가 하도 길게 해서 내가 짧게 하라 그래. 이것만 하면 되는데 뭐 또 한참 뭐 하여. 그건 좀 2초 내로 줄이자. 그래서 우리가 한 3초, 4초로 합의를 하고 딱 앉으면 기도하고 먹습니다. 우리가 뭐 딴 얘기 하다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동료 직원들이 그래요. 빨리 왜 기도 안 하냐. 빨리 하라 그래요. 그래 자기가 먹으니까. 예,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하면요. 기도하는 것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도 좋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한 직원이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왜 맨 먹을 때마다 기도하냐. 그래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먹습니다. 그럼 괜찮네. 나도 해도 되네. 그래서 글쎄요. 해보시라고. 사실 그 사람, 그 직원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은 교회 안 다니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 다음부터 그분도 잠깐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보고 지 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뒤를 돌아가 봤더니 저게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작은 갭들에 건물 살았기 때문에 뒤를 보니까 거의 반수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혀 그걸 우리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만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기도하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직원들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SK에 근무할 때 본사 식당에서 여러 번 경험했고 특별히 우리 한 직원이 저한테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보라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왜 기도하느냐고 물어봤던 직원이 저한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지 말고 당신들 두 사람이 회사님이니까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고 먹는 게 어떠냐. 제가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좀 길게 하는데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우리가 10초 이내로 하는 거로 협의를 하고 두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고 식사를 여러 번 했어요.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제가 지사로 발령을 받고 나올 때 저도 몰랐어요. 직원들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때는 이미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과에서 그냥 열심히 일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고 그때부터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면역을 낼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술 마시지 않고 술 담배 안 하고 골프 안 치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직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계속해서 저에게 꼬리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런 의문을 품었다고 해요. 사람이 얼마나 직장생활 오래 할까? 1년이나 갈까? 그렇게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자, 이거는 제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쫓겨나기는 커녕 뭐 영업 성적도 좋고 또 처음에는 술 담배 안 하고 골프 안 친다고 구박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다음부터는 골프 자체는 뭐하냐? 실적이 있어야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이 반드시 좋은 관계만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실적이 가져온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에도 우리가 티를 내지 않아도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 태도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소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명령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허식이나 위선 때문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잡혀야 합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A. 브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F. 브루스 말고요. 그분은 유명한 분이고 이분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본문 설교를 하면서 숨기고 싶을 때는 나타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을 때는 숨겨야 한다. 오장과 입장을 잘 조화시키는 말이죠. 숨겨야 할 때와 나타내야 할 때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되냐. 또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의로운 행위를 언제 나는 내가 감춰야 하느냐. 그 두 경우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타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런 행동은 감추어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치사하게 상 받으려고 우리 학교는 거 아니야. 상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뭐,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맨날 뭐 상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너희에게 상을 베푸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루시기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상을 물리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지만 물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뭐 상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상을 줘야 꼭 뭐를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다순절 새벽 기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걸 제가 안 합니다. 제가 하도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왜냐면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새벽 기도 오는 사람은 출석 체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 딱 오기로 안 썼는데요. 전도사님들이 한번 체크를 해놓으라고 왔다 가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새벽 기도를 나온다면 과연 그런 새벽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나왔던 분들이 다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은혜 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출석부 체크하고 상 받으려고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은 동기가 되어서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40일 기도해야 되겠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을 주신 것을 늘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은밀하게 하는 자들은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상을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느냐는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부제는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또 우리 허리케인이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10장 19절이나 20절 1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반드시 도우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미국이 신이민 정책을 써왔던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었죠. 나그네를 도우라. 그들도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는 나그네였습니다. 미국의 본토 주민이 아니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와서 무력으로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친이민 정책을 썼습니다. 지금 미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방향이 다시 원상복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참 좀 안타까운 일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꺾어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제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기 전에 나팔을 불고 갑니다. 사람이 다 쳐다보죠. 예, 그러면 다 쳐다보면 그때 구제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2절을 보면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동기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아 그럼 부제군이 나팔 불고 헌금 모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는 사람이 나팔 불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공연이 된다면 퍼포먼스가 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구제의 본질을 우리가 파괴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못이 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가능할까요? 내가 하는데 내가 모른다는 게? 그런 태도로 하라는 겁니다. 하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남을 도와줄 때는 잘 기억 못해요. 누가 와서 그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그럼 했나? 거의 기억 못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자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타주의가 왜곡된 이기주의로 바뀌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계산하지 않는 관대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손을 뱉을 때 그것을 적어놓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또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 막 빌려봐서 아깝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럴 때는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여기가 농담이죠. 실제로 우리가 돈을 빌리고 하는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경적인 원리를 보면 이건 부재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나 만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부재하는 심정으로 빌려주고 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상습범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죠. 내가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남을 도와준 후에는 그것을 기억하거나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감사를 받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재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증인이시라는 사실에 만족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 When you give to the poor, do it in secret. Because your father is in secret and when the father who sees in secret will reward you. As Calvin said, we need to be satisfied with the fact that God is our only witness. Nobody else.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한 사도행전 2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갖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남을 도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계산이 빠른 분들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생각해보면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면 남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계산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돕고 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축복의 정의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사실 수십 번 했을 거예요. Blessing is not something that we get in return for our good deeds. Blessing is the fact that we can do something good for God's glory, for the poor. That God has blessed us richly, that we have something. We have some financial means to help the poor, or we have some time to help the people who are in need. 그렇게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고 그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실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다시 한번 그것은 나에게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내가 호의호식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교인들이 가끔 질문을 합니다. 우리 헌금 봉투에 보면 이름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적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죄송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내시면 제가 안 봅니다. 오직 우리 회계인 김경원 집사님만 봅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버리실 때도 잘 버리세요. 청소하는 분들이 보지 못하고 좀 숨겨가 집에 가서 버리세요. 몰래 버리셔서 성도들이 그것을 알지 않는 게 좋겠고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는 거는요. 사실은 미국의 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내시면 이름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러나 캐시를 내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으시는 게 좋은데 그것은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헌금 스테이먼트를 보내드려야 해요. 택스 리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안 적거나 그러시면 회계가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오셔갖고 제가 얼마 헌금했는데 스테이먼트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회계를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세법 때문에 회계는 누가 헌금을 얼마 쓰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처리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재정부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헌금 많이 하셔도 제가 여러분에게 더 축복도 못해드립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부재, 그리고 부재는 이렇게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 전부터 부재 선교비라는 것을 책정해서 부재를 조금씩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좀 더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이웃들을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들이 낸 세금, 미국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펀딩을 받고 미국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 개인의 이름이나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동참하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즉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5절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화가 있죠. 예수님이 그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은 길거리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자기에게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ay to or about himself 라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 기도는 뭐예요?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좀 더 있어요. 여자분들이 화내니까 인정 안 하겠습니다.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매일 아침 기도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늘 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는 오히려 땅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기도를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느냐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며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경건한 유대인들 베드로도 또 요한도 늘 기도하러 성전에 갔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다니엘도 하루에 세 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도들은 그렇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식이냐 의무냐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율법에 매여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위선적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내 마당만 바꾼다 라고 책망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절 이하에 보시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골방은 당시에는 창고라는 단어가 원어에 쓰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갖는 개인적인 시간이죠.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가장 큰 상도군요. 이엔 바운스가 쓴 기도의 능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기도의 능력 그러면 구한 것을 받는 것.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이분은 기도의 능력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앞에 단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엔 바운스는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가 구한 것을 100% 받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재설명하면 그건 밴딩 머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밴딩 머신이 아닙니다. 이엔 바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가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일어난 후에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들은 일어날 때마다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걸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소리다 그러는데, 물론 기도를 한다고 한번 하고 나면 아침 한번 일어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1% 더 닮아간다 그렇게 수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맺어진 열매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신세타령 두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성화로 나타납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수련을 받는 전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하고 그럴 때 막 강사가 설교하시고 또 통성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중고등부 아이들도 막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울고불고 가슴을 치고 기도를 해요. 매일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많지. 부모 속을 썩였나. 뒤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는 울고 싶어도 사람 눈물이 안 나오는 얘들은 괜찮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기도 다 끝나면 휴식이거든요. 그 시간에 라면 타임입니다. 그러면 기도 끝나고 탁 나오면 좀 경건하게 와서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서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악의 다툼을 벌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뒤에서 있다가 막 웃어요. 어이가 없어. 조금 전에 가슴을 찢었어. 그리고 내일 또 가서 또 회개할 건가. 라면 때문에 싸운 것도 회개하고 또 가서 라면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휴식 시간을 없앴어요. 라면 시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일단 휴식 시간 10분 주고 그 다음에 모여서 그룹 시간을 갖게 한 다음에 라면 시간을 줬어요. 왜냐하면 계속 라면 시간을 그 시간에 배당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만 속에는 빨리 라면 먹어야 되니까 가슴을 치면서 라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바꾸는 게 좋겠다. 시간을 바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하는 것과 일어난 다음에 삶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의 기도 생활은 이렇게 정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생활인가?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앉아서만 기도합니다.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행동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도록 그 앞에 나가 순종하는 시간이다라고 도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7절에 가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이슬람 사람들, 다른 그 종교 사람들 기도를 이렇게 세 번씩 하는 분들이 종교가 많은데요. 그들은 그 시간을 하루 세 번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나. 이게 누가 연구한 것 같아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계속 부른답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건 이분의 평 해석이래요. 계속 이름을 부른대요. 의미 없이. 그냥 뭐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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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든지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본인들이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걸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기도는 매우 기계적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위선적이죠. 사람에게 보이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기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새벽 기도 오면 꼭 7시를 채우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5분 만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 오래 하세요. 제가 일한다고 일찍 일어나지는 마시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오래 앉아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위선적인 기도, 기계적인 기도, 또는 짧게 하는 기도, 길게 하는 기도, 이 짧게 하는 기도나 오래 하는 기도는 사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오해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기계적인 기도를 피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실제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의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천사가 오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까? 천사가 빨리 왔겠죠. 근데 천사의 말이 놀랍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지 않아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신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뭘 필요한데 와서 달라 그래야 주지. 아니, 눈치만 보고 있으면 잘 안 주죠. 물론 부모님들의 우리의 마음이 좀 고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와서 달라 그러면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기도하는데 기뻐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는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9절에서 15절.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주기도문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자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더 옳지 않겠네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게 주기도문인데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위선적이고 이교도의 기도는 기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진실하고 마음과 생각이 관여하는 그런 사력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의미한 반복이나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기도의 모범과 패턴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외워도 좋지만 또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함을 우리가 압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당당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시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자, 우선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하고 기도해도 좋고 성령님하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즉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됩니다.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타이틀에는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시작입니다. 그게 길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그냥 아버지 하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뭐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노장로님 그렇게 안 하시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1910년대에. 나오셔서 어느 분보자에서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계속 나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오는데 몇 분 걸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좋은데요. 그때는 꼭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될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아니면 그냥 아버지 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두 영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관심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관심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기도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자세한 것보다는 원리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10절은 하나님의 관심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성품, 행위들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와 세상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단순한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면 못 받으시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면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영역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 우선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떻게 불가침해서 북한을 불태워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복종해야 되는 우리의 결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죠.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셨고 이제 그 뜻이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완전해지기를 더 성숙한 데 나아가고 가까워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나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ACTS라는 얘기하죠. 경배, 고백, 감사, 간구. 그렇죠?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가 Adoration에 속하는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의 사람의 일로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가 2차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기도에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만 구하는 만큼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것만큼 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총체적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맨 처음에 하라고 하신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고 이웃기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경제적인 혹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need와 want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날씨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놀러 갈 때는요 좋은 날씨 주시도록 기도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육체적 필요, 물리적인 필요를 사치품을 구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필수품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일하실 때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라 그러는데 하시는 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쓸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연구한 게 더 잘 됩니까? 예, 잘 됩니다. 내가 준비한 거가 100% 효과가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50%밖에 효과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다 공부 잘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가서도 매일 아침 학교에 가면 출근하시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초를 하시더라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피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첫 번째 명령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제목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를 최근에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죄성과 유한성을 인정하면서 실족할 때마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전제 조건을 주신 이유는 꼭 뭐 남을 용서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속죄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너희들이 너희 자신에게 이웃을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삶을 위한 필수품을 구하라는 말씀이었다면 죄사함에 대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세 번째로 드셨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1, 2, 3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의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갈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시험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도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우리는 다 용서받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험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보호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시험을 다 제거해 주시는 않지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이 가르쳐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지만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는 이 악은 사실은 악한 자, 사탄을 의미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원문상으로 볼 때 사탄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십니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면서 시험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악에서 또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여정을 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이 항상 닥쳐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용한 양식을 주시는 분은 굉장히 예수님 삼위일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삼위일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세 가지 영역에서 경제적, 영적, 도덕적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금식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식은 물론 먹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절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를 자신을 훈련한다는 건 매우 힘든데 여러분들이 먹지 않고 공부하거나 일하는 게 정 힘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덮어둔다든가 아니면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든가 이런 좀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서 금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원래 금식에 대한 이유는 죄와 고난에 대한 애통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오직 속죄일 하루만 금식을 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외에는 금식의 명령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금식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애통할 때만 금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것이 자기 부인과 절제의 훈련의 영역으로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먹이를 떡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뭐 하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금식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깨닫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금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식사를 하든 안 하든 그 시간만큼은 그게 6시간이 됐던 24시간이 됐던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뭐 경건한 서적을 보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금식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시간이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힘을 쓰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을 전제로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구제하든 음식하든 기도하든 교제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은 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바른 동기로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세 가지 훈련에 힘쓰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도덕적인 의와 오늘 우리가 본 영적인 의미를 잘 균형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영성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